새로운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신데요. 현재 기온 23도고 낮 최고 28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씨 예보됐습니다. 자,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오늘은 충청과 수도권, 경북 중북부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 쿠팡 화재 난 현장에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 비가 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다음에 TV 뉴스 리뷰에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도입된 선호투표제를 두고 임장혁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이 선호투표제가 정치 양극화를 완화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호투표제는 후보 전원에게 순위를 매긴 다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표를 다음 순위 후보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강성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네거티브 전략보다 다른 후보 지지자의 2순위 선택까지 얻는 확장성이 중요해집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중도 노선을 택한 후보가 상대 진영 유권자의 2순위 표를 흡수해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자, 칼럼은 선호투표제가 적대와 음모론에 기대는 정치를 줄이고 설득과 타협을 복원할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를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올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1인당 GDP는 3만 9,164달러로 지난해보다 7.6% 증가할 전망입니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원 아래로 내려가면 4만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 이런 분석인데요. 외국인 자금 유입과 원화 강세 기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내 총소득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80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만은 이를 저출생의 구조적 반전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이 일면에서 다룬 소식인데요. 출산 증가가 경쟁력이 있는 30대 기혼 여성과 소득 상위 30%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경쟁력이라고 했습니까?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산 증가가 경제력이 있는 30대 기혼 여성과 소득 상위 30%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소득층과 20대에서는 뚜렷한 반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거와 안정적인 일자리, 부모의 지원 여부가 결혼과 출산 기회를 가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코로나 시기 미뤄진 혼인 출산과 1990년대생의 인구 효과가 사라지면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출산율 반등을 이어가려면 출산 직후 지원을 넘어서 청년의 취업과 독립, 주거와 결혼까지 생애 전반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제언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정부가 청소년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해서 14살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고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의 추천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용자의 연령 인증을 강화하고 영상 자동 재생이나 중독성 컨텐츠 추천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호주와 프랑스, 영국 등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VPN이나 부모 계정 도용 등 우회 수단 때문에 희소성 논란이 큽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한 스크롤과 맞춤형 피드 등 이용 시간을 늘리는 설계 자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고리즘은 빅테크의 영업 비밀인데다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선택권 문제가 얽혀 있어서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자, TV 뉴스는 어떤 이슈 다루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네, 불이 시작된 지 약 47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큰 불길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는 시커먼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7시쯤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된 불이 외벽을 타고 7층까지 번졌습니다. 당초 소방당국은 어젯밤 11시면 주부를 잡을 걸로 예상했는데 6층 불길이 밤사이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로 건물 벽을 일부 부수고 물을 뿌려서 연기가 빠져나갈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물류센터와 맞닿은 화물차 진입 구간 5층에는 소방대원이 직접 투입돼서 밤새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화재 현장엔 지금까지 소방차 등 장비 220여 대와 7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조금 전부터 내리긴 시작한 비가 변수긴 하지만 불타기 쉬운 생활용품이 빽빽하게 쌓여있는 데다 선반들도 얽혀있어서 진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요르단에 주둔하던 미군이 이란의 공격으로 사망하자 미국은 신속한 응징을 위한 연속 8일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군의 해안 감시와 방공시설, 미사일 및 드론 저장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미군 장병을 숨지게 한 혁명수비대 병력을 표적으로 공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공세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미군에 추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이라크 북부에서 격추된 이란 드론의 불발탄을 폭파하는 과정에서 병사 한 명이 숨진 겁니다. 전쟁 발발 이후 17번째 미군 사망자입니다. 또 요르단 피격 현장에서 수습한 유해가 실종된 미군 병사로 추정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응징과 보복이 격화되면서 전면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26살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이 SNS 라이브 방송 도중 눈물을 훔칩니다. 전당대회 기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았다가 뒤늦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후원을 국회의원들처럼 받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건데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랍니다. 저도 친족한테 돈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텐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은 당대표 후보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2배, 3배 넘게 뛰었습니다. 39살 이하 원외 청년 후보에겐 절반을 깎아준다지만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곧장 친명계 당권주자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고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정치 문턱을 낮추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기탁금이 대폭 상향돼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대표 시절 돈이 없어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선거 공영제 취지로 기탁금을 대폭 낮췄다며 당시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당이 고려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바로 당사자인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민철입니다.
아유, 지난 주말에 일이 많았어요. 네, 방송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민철 후보가 나와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 예.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정민철입니다.
아, 기호 7번. 예. 정민철.
네.
네, 그것도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지 저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연결이 예. 됐습니다. 자, 예. 인사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세 번째 인사입니다. 예, 예, 기호 예. 7번 최고위원 후보 정민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민철 예. 후보 7번입니다. 자, 그래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신 4배 청년 기탁금.
네.
민주당이 오늘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네. 이게 급박하게 공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후보 등록 하루에서 이제 반나절 정도 전에 이제 나왔거든요. 심지어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네. 만들었던 그 기탁금
그쵸.
제도가 유지되다가
예.
그 이제 후보 등록 거의 직전에 네. 바뀌었다고요.
바뀌었고 오른 게 이제 그때 알려졌고
네.
그게 이제 심지어 후보 등록 이틀 전에 올라왔는데
예.
이틀 전 오후 7시 반이니까요. 사실상 네.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에 기탁금이 이렇게 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좀 당황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요. 이 기탁금 뭐 정민철은 1,000만 원이 없어서 뭐 울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네.
이사장님 아시겠지만 선거를 준비하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기탁금뿐만 아니라 예. 예산안들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기탁금이 엄청나게 4배 인상이 됐고 또 심지어 본선에 가면 2,500만 원은 청년 기준으로 더 내야 됩니다. 아까 나왔지만 예비 경선에서 1,000만 원 내고요.
예.
그리고 본 경선에 통과하게 되면 네. 2,500만 원 더 내야 돼요.
아니 1,000만 원 그리고 나중에 또 2,500만 원
예. 거기에 더불어서 예. 뭐 지금 저희 일을 도와주고 있는 친구들 인건비도 줘야 되죠.
글쎄 말이에요.
뭐 프로필도 찍어야 되죠. 또 디자인하는 사람들 외주비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원래 수천만 원이었는데
네.
기탁금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네.
거의 이제 과하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것들 다 보니까. 좀 이제 저도 팀의 리더잖아요 지금 뭐 물론 팀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만
네.
이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제 의무가 되는 건데
그럼요.
책임이 되는 거고
예.
그런 과정에서 그럼 국회의원들처럼 뭐 후원을 받아보자
네.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후원회를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만들어서 올렸더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떠오른 거예요.
예.
그래서 3분 만에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민주 진영 안에 있는 유튜버 분들부터 극우 진영까지 폭넓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공격을 하니까 죄책감도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이제 선관위가 소통을 시작하다 보니까. 정치자금법 규정에 대해서 이제 메일로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에 친족이 있어져 있는 거예요.
네, 친족.
친족의 후원은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의 법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응원해 주시는 시민분들과 당원분들의 소액 후원으로라도 좀 이렇게 하려고 그 정치자금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던 제 생각이 또 떠오르게 되면서 아 그러면 내가 이러한 돈들을 막 지원해 줄 수 있는 친족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에 대한 생각도 들었고 사람들이 많았고 또 제가 이제 가족의 생활비를 더해서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만들어 둔 빚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걸 얼마 전에 이제 일시 완제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갚아서 이제 신용 회복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했었고 그런 이제 가정사들이 겹치게 되면서 슬펐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뭐 사실은 이게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정민철 후보 같이 뭐 기본적인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참여하지 말라는. 뭐 그런 문턱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분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주말에 또 내셨던 책을 구매하는 운동도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정상적으로 소득으로 예. 잡히는 것들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예. 이제 1등 뭐 2등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시간 교보문고
예. 실시간으로 예. 교보문고에서 그렇게 되는 게
네.
우선은 매우 이제 감사드리죠 정말
네.
이렇게 내가 많은 응원을 받고 있구나 그만큼 더 무게감도 생기고 또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저 누가 이렇게 올렸어요?
뭐 이유를 들어보면 뭐 네. 납득은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권리당원 투표가 이제 예비 경선에서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중앙위원으로만 경선을 하면 네. 정말 높은 이제 장벽이 있었던 거죠. 중앙위원이라는 네. 그런 벽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권리당원을 추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장벽을 낮추겠다는데 네. 권리당원을 투표하려면 몇 백만 명의 또 온라인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에서는 뭐 그런 생각했나 봐요. 이걸 n분의 1 해서 후보자들이 4개 하자. 근데 지금 최고위원들이
아니, 구실은 그럴 것 네. 같은데 그 구실은 알겠어요. 근데 그 이게 정민철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도전하게 된다는 걸 이미 친청계 등이 다 알게 된 이후에 확 오른 것 아닌가. 이런 뭐, 또 상상도 하게 되거든요.
여전히 친청계 최고위원분들이 최고위에 계시고 또 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선관위가 준비했더라도 최고위에서 네. 의결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개입이라든지 의견 개시가 없었을까라고 이건태 이제 최고위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기탁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예.
현재 최고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예.
네, 그 최고위의 다수는 친청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이건태 의원님께서는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 그런 논의 과정에 다 참석하고 참여하고 이제 사퇴하고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건데 이런 일을 몰랐냐. 뭐 이런 식이 좀 문제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은 그 후보 등록 직전에 갑자기 이 기탁금이 확 올라갔는데 그 무렵에는 이미 정민철이라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고 네. 후보 등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래서 문턱을 만들려고 이 친청계가 기탁금을 확 올린 거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건데 이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 이번에 네. 또 지금 친청계이고 또 최고위원 후보로 이번에 네. 나서게 됐는데 그건 선관위가 결정한 거지
네.
뭐 친청계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죠.
네. 근데 네. 최고위 의결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변명이죠. 왜냐하면요.
예.
그러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그냥 도장만 찍었어야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 기탁금이 문제가 되는 선관위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는 그냥 도장만 찍었으니까 책임이 없다? 그럼 굉장히 논리적 모순이고 궤변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관심사가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네.
이 기탁금 제도가 좀 부당하다. 이렇게 또 입장을
네.
밝히셔가지고 이게 또 일파만파를 낳고 있는데 우선 그래서 당 선관위가 나서기로 했어요.
네.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에서
네.
지금 일하고 있는 체계가
예.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도 많았고요. 그래서 과연 선관위에서 재논의한다고 해서 뭐 괜찮아질까 싶은데 그래도 우선 재논의한다고 하니 일단은 기대감을 가지고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예. 이거를 만약에 대통령 언급을 논의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어떤 그 결과도 도출해내지 않고
네.
기존 그대로 이렇게 네. 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예.
결과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말 당원분들께서 또 한번 우리 민주당의 현주소가 어떤지 한번 체감하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 대해 선관위가 또 이제 재논의를 통해서 어떤 뭐 새로운 대책을 내놓으면 여전히 민주당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하지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하지만 이미 의결을 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당원분들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자, 그건 그거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언급하신 거를 두고 정민철도 명픽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후보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자, 일단 대통령께서 이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언급해 주신 건 참 고마운 일이긴 한데
예.
이 참 이게
참 저도
상당히 좀 미묘한 예. 문제가 됐어요.
예. 저도 이제 트위터 링크를 받고
예.
제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고 또 글에도 정리를 하셨고
야, 말도 안 되는 네. 거예요. 무슨 당무 개입이야. 네.
그 이후에 여러 트위터 글로 또 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은 저는 정치 선배로서의 그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도 들어있지만요. 사실 돈도 백도 없이 정말 기득권의 저항에서 탄생한 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고 예. 그렇게 성장한 선배 입장에서 여전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선거 공영제 취지에 도입해서 하려고 했었던 수많은 의지가 있었는데 다시 원상 복귀돼가지고 또 청년 후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정치 선배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저는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네. 뭐 명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님을 뵌 적이 없어요.
예. 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예, 국회 보좌진으로 있을 때 예. 취임식 봤었습니다.
네.
예,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 지나가는 거 한번 본
예,
정도?
예.
그래서 뭐 사실 대화를 나눈다든지 예. 뭐 이번 그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전화를 받고 이번에 수고 좀 하라고 뭐 격려를 하신다든지
당연히 없습니다.
그 전혀 예. 그런 게 없고
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저도 이렇게 뭐 기타급 문제에 대해 함께 해주시는 거는 선배로서의 책임감이라고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전에 제가 저의 이제 트위터 글을 리트윗 해주신 것도 사실은 문화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10대 20대 극우화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있는 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다 뭐 이런 추측은 가능하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뭐 명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억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네. 무언가를 잘 읽으시는 어떤 여성분이 또 글을 또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무언가가 혹시 정치입니까?
예, 뭐 약간 정치를 굉장히 잘 읽으시는 분 같은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기로
예.
뭐 정민철 비선실세다.
비선실세?
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선실세야. 아니, 근데 비선실세가 2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나?
그래서 그런 무슨 주장일까 봤더니 극우 네. 계정에서
예.
이제 비선실세 의혹을 올렸어요.
근데 그게 정민철이가 비선실세다.
네.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
뭐 굉장히 그 예전에 제가 예. 그 이제 그 극우 친구를 좀 설득하려고 했어요. 우리 민주주의에 같이 와서 국가를 위해서 진짜 일을 해보자. 그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 뭐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제 제가 올리고 있는 영상이나 콘텐츠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참고를 하고 있다. 또 청년 세대의 민심을 보고 그 이런 시각을 보는데 뭐 참고를 하고 있다라든지 최근에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또 책 1025 극우가 제 책을 또 참모진들 사이에서 많이 읽고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에 들려왔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또 정치 극단화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를 이제 불러서 이제 비서관 분들이 이제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같이 모여서 사회에 대해서 논의했고 극단화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 그때를 이제 갔다 왔을 때 좀 효능감을 느꼈습니다. 아, 정부가 정말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친구 얘기해 주면서
네.
이제 정말 우리 여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의견들이 또 얼마든지 의견을 소통하고 청취하고 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네.
그러니까 같이 와서 나라를 위해서 좀 일을 해보자 이렇게 설득하려고 보낸 메시지였는데
예.
그거를 이제 뭐 비선실세다라고 주장하면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님의 그런 글들과 뭐 엮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극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합니다만 소위 민주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정치를 잘 읽으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것도 소비하는 것은 그야말로 극우와 또 극좌가 같이 가고 있는 정말 동질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 아닌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비선실세 아니고요. 그냥 가난한 이 청년 정치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아 근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예.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열심히 방송해왔고요.
아.
또 열심히 SNS 활동해왔습니다.
아, 2천만 원 없다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얘기한 거지.
네. 예, 그게 제가 실제로 천만 원이 없어서 운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전체로 보면 정말 5천만 원 이상의 몇 천만 원도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기타금
글쎄,
때문에.
글쎄. 예.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그게 이제 부담이 안 되는 청년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네.
뭐 이제 뭐 천만 원이 없어서 우냐. 네. 천만 원이 없는 애가 왜 최고위원이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니고
야,
그리고
어떤 정말 이 뇌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의심되는 인간은 뭐 무슨 너의 부모님 탓을 하라 이런 식의 글을 쓴 인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굉장히 안타깝죠. 실제로 뭐 그러니까 제가 소년 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저에게 한 2천만 원, 3천만 원대 빚을 또 이제 만들어 주셔서 뭐 그런 것들을 갚는 과정들도 있었고 최근에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데서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거에서도 이 정도는 이제 감당해야겠다 했는데
예.
뭐 급격하게 늘어나면 당황스럽죠. 근데
아유,
그때에서
예.
좀 감정을 주체 못했던 거는 제가 사과드리고
예.
또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교보문고 일간 베스트를 보니까 1위가 1020 극우가 온다. 바로 정민철 후보가 쓴 책이 지금 1위고요.
예.
2위는 1020 극우가 온다. 아, 그죠.
그러니까 1등이 이북이고 2등이 종이책이라서.
아, 2등이 종이책.
예, 매우 황선생입니다. 예.
그리고 3등이 유시민입니다.
예,
유럽 도시기행 3등. 아,
예.
예. 3. 네. 예. 자, 그래요. 이제 예비경선 통과가 절실한 과제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 예. 내일부터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수목 동안 이제 예. 권리당원 분들은 알림톡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 투표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우선은 뭐 정민철을 찍으면 사표가 된다. 뭐 최고위원은 원내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맞습니다만
네.
꼭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예비 경선에서의 가장 좋은 전략적 투표는 원외 또 청년 정치인인 정민철, 기호 7번 정민철이 선택되어서 또 투표되어서 예비 경선을 네. 통과하는 것이
그렇지.
또 이번 전당대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네.
또 민주당이 지금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그런 선택지 그리고 방법이 또 그 정민철의 예비 경선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 26살의 원외 청년이 수십 명의 국회의원 사이에서 그 경쟁을 뚫고 이제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대한민국에게 전해질 메시지, 국민의힘에게 전해질 메시지, 그리고 극우 진영에게 전달될 메시지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또 이번 예비 경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투표는 정민철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또 제가 이 민주당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단절입니다.
단절.
소통의 네. 단절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설득의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어떻게 뭐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뽑으실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실제로 보면요. 국민의힘은 모든 사회 이슈에 대해서 프레이밍을 만들고 그 네거티브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나쁘다고 설득합니다.
네.
가서 설명합니다. 콘텐츠로 네. 나아갑니다.
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민주당은 공백으로 그 공간을 냅두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어쩌면 국민의힘은 더 간절하게 설득하고 있었고 민주당은 더 오만했다라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병목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가장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최고위원 후보는 저 정민철 가장 확실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예비 경선 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정민철이라는 후보가 본선에 가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또 당원분들께 앞에서 연설하고 토론할 수 있으면 민주당 확실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아, 정말 2030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민주당 미래 없습니다. 우석훈 사회학자 그분이 최근에 MBC 라디오 나가서
예.
아, 이번이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민주당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 걱정이 들 정도로 20대 이하, 10대도
네.
지금 극우화가 급진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한 명 정도는 10대, 20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네.
청년 지도부가
네.
들어가야 한다라는 예. 생각을 정말 피력하지 않을
부탁드립니다.
수 없습니다. 예. 예, 예.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맞습니다.
예비 경선
네.
여기서 우리 저 몇 위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8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8위까지.
지금
예.
14명이고요. 14명 중에 8명
네.
8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8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참 이게 제가 봤을 때 친청계의 농간이 아닐까 강력하게 의심되는데요.
네.
자, 이럴 때 당원의 뜻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표시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예.
그게 대통령의 마음이 아닐까.
예.
아, 전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그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예비 경선이 목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네.
그 전까지 뭐 한 번 더 김현민 TV에 나올 수 있으면 또 불러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네, 나오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예예. 예, 예. 자, 지금 또 다른 방송
맞습니다.
나가셔야
CBS 돼가지고 가야 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 파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짜 유시민, 유사시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필히 실패할 거라는 내 말에 꽂혀서 지난 주말에도 공격을 퍼부어대는 용역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었어요. 야, 너희는 휴가도 안 가냐? 그나저나 우리의 촉법 정민철 군도 휴가 나가지 돈도 없으면서 최고위원 선거에 왜 나온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리니까요. 뭘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2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배웠다면 그것도 좋은 공부가 됐을 거야. 네가 나한테 뭐 이런저런 비판하는데 넌 나한테 안 돼. 생각해봐. 너는 2천만 원에 낑낑대지만 나는 8억 빚을 져놓고 그걸 다 남한테 떠넘겼지만 한 푼도 안 갚아도 됐고 또 여태 존경받는 지식인으로 지금도 먹고 살잖아. 이게 네가 나한테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야. 빚만 덮어씌운 줄 알아? 부정선거는 우리 쪽에서 저질러놓고 남에게 덮어씌운 것이나 M1 민간인을 프락치로 덮어씌운 것, 이건 거의 신공 아니니? 이런 걸 배워야 어른이 된다고 민철아. 아저씨가, 아니 할아버지가 이 바닥에서 그냥 업계 넘버원이 된 줄 알아? 이제 그만 울고 너와 달리 할아버지 말 고분고분 잘 듣는 희두근을 봐라. 철거 용역들 따라가다가는 길을 잃어. 알았어?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장기 보험 등의 월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입니다. 자, 이 얘기는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의미인데요.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체결률이 낮은 이유는 상담 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이 되겠습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거 염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다시 연락하는 일 없어요. 자,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보험 등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 단일 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 마음 든든해지는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요즘 마이보험 땡땡, 마이땡땡 체크식에 유사 브랜드로 현혹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유사품 주의하시고 꼭 전화번호 1800-7917 확인한 다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곱창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곱창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냄새입니다. 곱창 특유의 잡내가 없어야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김용미 스토어에서 추천해드리는 소곱창은 깔끔하게 손질한 다음 초벌 작업으로 보내드려서 잡내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첨가물이 없어야 합니다. 시중에는 인위적으로 곱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용미 스토어는 곱창, 네, 첨가물 1도 없는 순수 소지방만 보내드립니다. 아, 진짜 소곱창, 소대창이 되겠습니다. 가격도 중요합니다. 직접 비교해 보시면 되겠어요. 호주산 소곱창과 소막창, 소대창, 소염통 등 가장 맛있는 부위 500g으로 푸짐하게 구성한 모듬 세트가 32,900원 무료 배송이 되겠습니다. 취향에 따라 막창, 곱창, 대창 등 부위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김용미 스토어에서 곱창 장인의 곱창 세트도 특가에 맛보시고 김용민 TV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입니다.
또 오늘 이 방송으로 매불쇼를 또 반명딱지 붙을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 국민이 다 등을 돌려도 마지막 남아있는 한 사람이라면 그게 저입니다. 저는 선언했고요. KBS 안 하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아니 그... 잘못된 길이라고 안 할게요.
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노선을 길을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 근데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몰라서 이렇게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작가님이 생각할 때는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잘못된 그러면... 길이라는 표현하고는 다르죠.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다.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실제 통치하고 있지 않다. 그냥 비서들이 통치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지금요 사실은 제가 대통령이면 하야 해요.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고 무슨 애국을 더 하겠다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겁니까? 무슨 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아들들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가까이 하기에는 좀 너무 먼 분이세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한 5년 전에요. 그때 제가 동아일보에 칼럼을 연재할 때였는데 매주 칼럼을 썼는데 정치 칼럼을 쓰면 10번을 쓰면 한 8번은 정부편을 들었고 한 2번 정도는 좀 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깐 것만 기억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정치인 김대중, 인간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이제 지지하거나 비판하거나 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 시점에서는 그 범위에서 칼럼을 썼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를 더 먹었고 세상도 좀 더 살아봤고 그동안에 정치도 좀 해봤고 실제로 국가를 운영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좀 조금 봤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이해하는 각도가 좀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너 20년, 25년 전하고 지금하고 말이 왜 그렇게 달라? 이러면 아니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라고 저는 말을 하죠.
유시민 작가가 5년 내내 DJ를 흔든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1977년 대통령 선거 때는요, 그 유명한 DJ 필패로 그러면서 자기 대학 근사인 보수정당, 한국당이었던가요? 조선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도 안 됐는데 하야로 마지막에는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다. 여러 가지가 얼마나 괴롭혔어요.
과거에 했던 발언 제가 기억하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누가 돼도 나라 안 망한다.
예. 아.
이 말 유효하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왜 했냐 하면 상대방이 이기면 나라 망할 것처럼 하거든.
아, 우리 정치는 그렇죠.
네. 네. 거짓말이에요. 제가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한 살.
그러니까 제 생애에 처음으로 저보다 젊은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더 이상 무대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65세가 넘으면 때려 죽여도 책임 있는 자리는 가지 말자. 이게 제 소신 중에 하나인데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뇌세포가 엄청 많이 되어서 65, 66, 67, 68 돼가지고 그때 잘 나갈 때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의 지위를 이용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20년 전 저는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인격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20년 전 저는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인격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20년 전 저는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인격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50분 됐는데요. 하헌기 가만히 있자. 새로운 소통연구소장. 예, 지금 오고 계십니다. 비 오는 월요일이라 그런지 월요일도 많이 막히는데 게다가 비까지 오니까 지금 도착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헌기 소장이 이 기타급 문제와 관련해서 올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치 자금법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부조리하다고 느낀다. 애초에 우리나라 정치관계법 자체가 매우 후진적이다. 의원들은 한 해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까지 모금할 수 있다. 원외 인사들은 평시 후원금은 불법이고 선거가 있을 때만 1억 5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나는 후원금 받을 수 있게 한 건 더 열어주고 대신 투명하게 공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쪽이다. 사실 그렇게 열어준다고 해서 아무나 다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기 조직이나 지지자들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극소수의 정치인만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며칠 전에도 끌어올 해서 썼지만은 나는 청년 정치란 글자 자체에 매우 냉소적이다. 지가 알아서 커야 하는 것이지 기득권들이 특별히 자리 주거나 배려해서 키워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클 수 있는 경로도 대체로 막혀 있다는 것이다. 원외는 사무실 내는 것도 불법이고 직원 쓰는 것도 불법이고 후원금 걷는 것도 불법이니 결국 크려면 힘 있는 사람들한테 줄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겠냐만 적어도 20대들한테 기탁금을 감면해 주는 정도는 좀 합의했으면 한다. 아니면 후진적인 정치관계법 손질해서 후원금 받는 건 좀 열어주던가. 이 20대가 참가비로만 몇 천만 원 태울 자산을 어떻게 모을 수 있겠는가. 선택받는 것은 제 역량이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도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그래도 일단 도전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당연히 특정 정당만의 문제도 아닌 것이 짧은 몇 년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선거 때 말한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정민철 후보의 눈물 어린 호소, 이것과 무관하게 과거에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선거 때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예, 그래요. 이 모금과 마찬가지로 지출도 개선해야 하는데 모금 지출 내역을 온라인에 상시적으로 공개 의무화해야 한다. 미국도 일본도 그렇게 하는데 한국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밑에 댓글도 있었습니다. 언론사 간부께서 쓰신 글이네요. 아, 그래요. 이 배려받는 청년이 아니라 실력으로 경쟁할 청년들이 일단 도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후원금의 빗장을 열고 투명하게 감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정민철 씨 이야기 중에 친족 이야기하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이번을 기회로 더큰 인물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남기셨습니다. 그런 정민철 씨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분들은 왜 그래?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 정민철이가 무슨 비위가 있으니까 부조리가 있어요. 이 도전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 그냥 상처내기 급급합니까? 그거 참 이해할 수가 없겠네요. 예. 2001년생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6살 젊은이가 부모님 도움 아니면 어디서 그 큰 돈이 있는가? 우리 손주 나이인데 이런 글 써주신 분도 계시고요. 촉법이라고 비아냥되게 나고 이러니 2030 세대들이 민주당 하면은 그냥 치를 떠는 거예요. 저 목요일에 우석훈 박사를 초대합니다. 아,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민주당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 말에 제가 그냥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그런지 이 우석훈 박사가 요즘 전국의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10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잖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흉금 없이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 이거 정말 큰일이다. 큰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극우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40, 50, 60세대 40도 거의 없습니다. 50, 60세대나 즐겨 찾는 딴지 게시판. 이 딴지 게시판으로 정권 유지 못합니다. 2030, 10대까지 아울러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게.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딴지 게시판만 보면 된다. 거기가 민심의 척도다. 이런 자가 지금 8월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되겠다고 또 나오고 있어요. 적지 않은 표가 될 것 같습니다. 2등이 예상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자, 민주당은 사실 체질 개선을 해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예. 자, 그래요. 드디어 오셨습니다. 하은기 새로운 소통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월요일마다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너무. 예, 아유, 죄송합니다.
길이 너무 밀리죠?
예,
예, 예 비가 와서 그런지. 오기도 하고. 예, 예.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 일로 지난 주말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앞서서 저 SNS에 올리신 네. 청년 최고위원들 도전은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글을 쓰셨는데 그걸 제가 읽었습니다.
캡처랑 같이 올렸는데 네. 그 캡처는 한 2023년쯤 쓴 거거든요.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선출 때
예, 기타급 예. 문제 관련해서 제가 그 오래 주장했던 겁니다.
네네네네.
청년들이라고 해서 청년 정치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 배려를 할 필요는 없는데
특혜를 줄 필요는 없는데
네,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20대들은 그 기타금을 소화할 만한 자산을 형성하기가 불가능하죠.
아버지가 저 힘이 있지 않고서야 그것도 저기 친족은 가능하다면서요 후원을 예. 할 수 있다면서요. 예. 아니 그 뭐야 그러면 야 그 금수저만 도전하라.
그렇죠.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진입 장벽을 너무 높인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 연령이나 그 상황에 좀 고려해서 그 상황을 고려해서 풀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을 오래 전부터 했죠.
네.
사람들이 뭐 20대 혹은 대학생들이 그럼 뭐 정치하는 게 굳이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당에는 엄연히 대학생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네.
중앙위원입니다. 중앙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선출돼서 되고 그런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도 나와요. 전용기 의원이 대학생위원장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이죠.
저 당을 떠난 장경태 의원도 그렇지 않나요?
거기는 대학생위원장 하다가 했다기보다는 청년위원장 하다가 넘어왔지만
네.
대학생 위원장을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역할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문제는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네. 당은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올린 거예요? 그 저기 후보 등록 직전에.
제가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최근 그 전당대회 상황이라는 게 뭔가 합리적으로 굴러가지가 않잖아요.
아.
가령
네.
송영길 대표에 대한 뭐 후보 자격 논란. 이런 것도 사실 제가 참 벌써 나왔어요. 송영길 대표께서 그 복당하고 나서 당비를 낸 기간 때문에 당대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납득할 수 있다고. 그거를.
예.
그 전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례랑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평생 전체 6개월 이상 민주당원이었던 적이 없는 분이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선거 때 들어와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겼다가
네.
지방선거 참패로 책임지고 물러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이 이제 당대표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당국에서 부적절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게다가 또 저 박지원 때문에 뭐 선거 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에 책임지고 물러난 그 지도부가 다시 나온다고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일인데.
네.
평생 6개월도 당원이 아니었던 사람에게 그런 걸 준다는 건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 마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가 예전에 그 당의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나 당대표 나가게 해줘.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께서는 평생 민주당에 몸담았고 민주당과
당대표도 했었고
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탈당했었던 거고 그, 네. 그런 거를 합리적으로 안 하고 기계적으로 자격이 없다 뭐 리스크 관리가 안 됐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니 저 돈 올린 것도 뭐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나 싶어요. 네. 납득할 만한 설명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는 4.4억을 모았고 정민철은 빵원.
전 그거 정청래 대표께서 자꾸 사사건건 자꾸 시비 걸어서 죄송한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제 그 주말간 제일 많이 이렇게 새로 거침했던 뉴스는 안동입니다. 안동.
안동.
안동에 이제 불이 나서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네. 폭우 때문에 그 피해 시설까지도 침수되고 엉망진창이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고 돈 많이 벌었다고 막 그 당대표가 하는 뉴스가 채워지면
자기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건 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정민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은 김영남 후보도 그 기타급 문제로 막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돈 많이 걷었다고 하는 게 어른이 별로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 알겠어요. 그 저기 이른바 저 정청래를 지지하는 딴지 게시판 유저들이 그 정도 그 후원 여력이 있다는 건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떤 여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나 이렇게 후원금 많이 모으는 유력한 주자야. 뭐 그걸 과시하고 싶었던 거니까.
돈 돌려준다 그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 구간 동안 보고 보고 난 뒤에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예. 어쨌든 대통령은 기탁금을 낮춰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걸 두고 또 정민철이 뭐 비선실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그 기탁금을 1,000만 원 정도 내잖아요.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내고 일테면은 그거 사실 20대는 거의 다 전재산이잖아요. 전재산.
그럼요.
그걸 다 내고 나서 뭐 정경 발표 한번 하고 끝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기탁금은 심지어 비례대표 나갈 때도 그렇게까지 안 높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네.
뭐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 돌려받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라고 뭔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많은 배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자. 도전할 수 있게 해주자.
누가 이렇게 올렸을까요? 갑자기 올렸다고 하대요.
네 배를 올렸다면서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건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친청계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뭐 당을 운영했던 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당헌당규상 규정이 안 돼 있나 싶기도 하고 그죠.
네. 갑자기 올린 게 이상해요. 뭐 정민철 씨가 도전한다 뭐 그 얘기 나오기 훨씬 전에 올렸다면은 뭐 그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데 예. 나오는 게 확실시 되고 확정적일 시점에 확 올린 게 여간 이상해요.
돈으로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저기 저 최고위원회에서 결국 의결을 했을 텐데 최고위원 다수는 저 친청계고.
네. 예.
자. 유시민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죠.
지난 주간에 정말 또 이분이 나와서
시끄럽죠.
그 물을 많이 흐렸습니다. 흙탕물로 만들어 버렸는데.
시끄러웠습니다.
아니 과거에는 극찬하던 이 대통령을 이제는 거의 저주합니다. 뭐. 저격 차원이 아니라 저주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아무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 규정 주장 선언 이런 것만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시민 씨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정기 개편과 관련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아까 그 PD님 표현대로 하면 저주죠.
네, 저주야 저주.
아니 근데 그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네. 뭐 반론을 하든지 하는데 이게 무슨 라스푸틴도 아니고 무슨 천공 스승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감지했고 그건 실패한다 그러면 실패하는 건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식의 얘기였고
네.
아마 뭐 추정을 해야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구조적 다수파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정계 개편으로 그죠. 이해를 한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계 개편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한 네. 번도. 이재명 대통령을 마치 그 정치적 이합 집산이나 하는 혹은 뭐 야합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으로 내가 나 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 이거는 중립을 취할 만한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비판할 수 있죠. 네. 비판하더라도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모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굳이 논리적인 반박을 하나 하자면 저희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 진영이 구조적 다수가 되는 건 되게 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뭐 보통 때라면 이 양당 구조 하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집권하기도 하죠.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내란을 벌여서 정권을 빼앗겼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도 지도부가 올림픽 공원에 가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의 신뢰를 흔드는 부정선거 음모론 따위에 올라타 있는 그런 위험한 정당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거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으로 막 그 서울 같은 데 넘어가기도 하고 아... 대선은 너무 적은 표 차이로 우리가 이기고
예.
이 상태에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지 못한다는 건 대한민국이 상시적인 헌정 질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는 담아내지 못하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네.
여기는 이제 극단주의들을 소화하는 뭐 그런 정당처럼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왼쪽에서는 좀 진보 좌파 왼쪽 뭐 정당들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민주 진영, 민주 진보 진영이 구조적 다수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저 극단주의 세력이 정권을 빼앗기지도 않게 되고 극단주의적인 세력이 다시 자기들이 집권하려면 극단주의와 결별하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다시 그 보수가 담는 그릇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정계 개편이라는 게.
예.
근데 유시민 작가께서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이게 이제 지금 그 저쪽만 극단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극단 세력이 있습니다.
있죠.
네. 이쪽의 극단 세력은 저 극단 세력이라고.
그렇죠.
극단. 딴지만 읽는 극단 세력.
정보성 선생님 뭐 딴소 할아버지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되게 그 부적절한 혹은 우리가 지향하기에는 되게 지금 현실에
아니,
안 맞는
딴지만 얘기라고. 바라보면 야당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쉽게 얘기해서 아니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죠.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네. 우리가 중도 보수까지 다 아우러서 어떻게든 한 표라도 더 가져와야 집권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건데 이 양반들은 그냥 그 당장 그런 중도 외연 확장 세력마저도 다 그냥 불순 세력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용역 철거 세력으로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집권합니까? 집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뭐 김어준 씨는 집권 안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누가 악마가
되니까?
있어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되는 고통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유시민 작가께서.
예.
대통령께서 뭐 1년 동안 검찰개혁과 관련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집권하기 전에 검찰청이
네.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해놓은 게 검찰청을 해체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곧 해체돼요. 중수청이랑 공수청으로 나눠놨잖아요.
예예예.
엄청난 대변혁이잖아요.
예.
근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보안수사권 하나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검찰개혁을 뭉개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게 일단 사실관계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됐고 또 하나는 그 겸손 힘들다 거기 출연하시는 분들 위주로 자꾸 펼치는 논지던데
네.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구했잖아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몇 번 되는데
네.
설명하고 이러저러해서 그건 필요하다고 근데 본인들이 교조주의적인 혹은 근본주의적으로 걸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식으로 대통령을 거짓말하거나 아무 일도 안 한 사람 만드는 게 매우 저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한테, 유시민 전 장관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발 딴지만 보지 말고 언론을 좀 보라고. 네이버 뉴스 가서 검색이라도 좀 해보고 그런 말을 했으면은 아 그런 말을 했구나 느끼고.
그건 다 친윤 언론이라서 안 본대요.
아 정말 답답한 인간들입니다. 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보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훨씬 낫습니다.
거의 그 정도입니까? 제가 딴지를 안 보거든요 이제.
아 정말 거기는 정신이 많이 이상한 사람들이 거의 그 집성촌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 왜냐하면 뭔가 글을 쓰거나 했을 때 자기들이 불편하면 뭐 유배지로 보낸다면서요?
글쎄 말이야.
그러면 이제
유배지 가면 그 정상적인 글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유배지 가면 또 이거 또 이렇게 하면 또 유배지 광고돼가지고 사람들 많이 가겠네요. 예전에. 밤에 조선일보 이래가지고 조선일보 독자마당 가가지고 사람들이
조동마
조동마라고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필패론을 친문의 윤건영 의원이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손가락 말고 달을 봐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달을 보고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윤건영 의원께서는 아마 그 유시민 작가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저도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일각에서는 좀 과하게 모욕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십자가 밟게 하기도 하고 저도 압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윤건영 의원님을 포함한 친문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나 뭐 최민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할 때 늘 그 유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유산.
그러니까 우리 네 분의 대통령이 있는데 어느 한 분도 빼놓을 수 없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주춧돌 중 하나 아니냐 왜 그렇게까지 비판하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온정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산 논아먹기만 하자는 거죠. 김성애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정부든 공과가 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도 공과가 있죠.
네.
그 과 부분 그러니까 부채 부분. 대표적인 부채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갈라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윤석열 그 자체거든요.
네.
윤석열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서울중앙제1지검장이었다가 기수 파괴를 해가면서까지
네.
그리고 난 뒤에 검찰총장이었는데
네.
그 검찰총장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정치적 몸집을 키웠고
네.
조국 사태에서 조국이 사실 져버렸고 죄가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 검찰총장을 추미애 도지사께서 징계하려고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네.
했는데 그 추윤 갈등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리도 못하고 있다가 상대 진영의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3년간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과잖아요. 부채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거를 친문 인사들이든 민주당 사람들이든 감당을 좀 해줘야 돼요.
그 언급 자체 하는 것을 굉장히 불온시하는데 네.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집권하려면 네. 왜 실패했는지 아주 정말 뼈아프게 복기해야죠.
왜 유시민 작가나 김호준 씨나 이런 분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발하느냐.
네.
자꾸 그 부채를 유산으로 착각하거든요.
아...
윤석열이라는 그 탄생, 성장 이 배경에 조국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진영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세대를 떠나가게 했던 거기 배경에 조국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조국이랑 같이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20, 30대들한테 어떻게 보이냐면 윤어게인이랑 똑같이 보여요.
정신 나간 거지 진짜.
윤석열 심판받았는데 그 윤석열 세력이랑 같이 하자고 하는 걸 보고 윤어게인이랑 같이 하는 놈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죄의 죄질이 같다는 게 아니고 그 양태가 같다는 거예요.
네.
조국 우리가 심판했는데 예. 계속 조국 같이 하려고 하는 건 조어게인 윤어게인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 윤건영 의원님께서 저렇게 말하는 거는 그 부채 부분에 대한 거를 완전히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부채를 잘 감당을 하고 공과 평가를 확실히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평가를 하겠죠.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자,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 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친청계 네. 딴지 게시판에 보면은
딴청계
그 그렇죠 딴청계
보면 딴청 피우고 있습니다.
딴청 피우고 있는 네. 생일 투표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다 정청래 대표를 찍되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아무개 최고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또 아무개 최고위원 찍어라 뭐 이런 지정이 올라왔습니다.
그 뭐 전략이라고 하긴 좀 그게 뭐 그거 아닌가요? 짜장면 들어올리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아, 좀 진지한 면이 저게 전략으로 작동할 것 같지는 않고 사람들 생각은 다 후지다. 저게 뭐냐? 어? 생일로 뭘 투표를 하냐?
딴지만으로 충분히 이 자기들 원하는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표가 분산되면 안 되니 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몇 월생까지는 어디다가 또 다른 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 여기다가 투표를 하면은 다수표를 얻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하, 진짜 이 중요한 시기에 네. 여당 지도부를 하겠다는 분들이 네. 그 투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자기의 정치적 비전이잖아요.
네.
저걸 저런 식으로 항상 가볍게 하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정말 그 이자들은
정치가 장난이에요.
정치가 장난이에요. 자기들은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착각하고 네. 지금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정당성을 부여하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청래 대표가 참 안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방선거 이겼으면은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저는 지방선거 이기면은 어차피 뭐 정청래 덕에 이긴 건 아니겠지만 이 대통령 덕에 이기겠지만은 이긴 거겠지만은 그래도 덕은 정청래 대표가 다 가져가니 정 대표에게 줄을 서겠다라는 사람들이 선거 전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꽤 손에 꼽을 수 있어요.
저는 네. 아마 그 줄이 없었을 거라서 저는 사실 선거를 이기고 지고가 정청래 대표의 지금 처지를 규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선거를 만약에 서울시장도 이겼다
네.
하더라도 연임에 대한 그 어떤 평가와 판단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네, 뭐 그때 가서 또 다른 네. 얘기가 나오겠죠.
제가 네. 정청래 대표 비판하는 건 뭐 지방선거 결과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을 좀 너무 많이 흔들어서 국정 안정성을 해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김어준 씨나 뭐 이 채널에 올라타 가지고 진영 결집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 정치 행위가 대한민국 사회를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비판하는 거라서
예.
뭐 선거 이겼다 하더라도 저 같은 애들은 지금처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어쨌든 저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선거까지 졌으니
게다가
이 믿을 거는 이제 김어준밖에 없는 거예요.
김어준, 예.
또 유시민밖에 없는 건데 지난주 유시민의 그런 그 이 대통령에 대한 저주 발언으로 굉장히 좀 수세 몰리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론조사 꽃이 발표를 했는데 네.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제가 김민석 후보하고
2주 전쯤 김용민 TV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네. 썸네일도 이제 박혀 있던데
네.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지원 사격을 하면. 불리해지는 경향이 예. 이제까지 있었어요.
예.
유시민 작가님께서 몸담은 정당들도 그랬고
그렇지.
저희 민주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도 뭐 설란영 여사 사태 네. 일찍남 갈라치기 사태
아유.
그다음 뭐 180석을 하니 200석을 하니 했다가 부산 사기 입은 사태
아이고.
그리고 이번에 조국 혁신당까지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약간 어떤 경보음이 울리고 아 유시민 작가가 내 편 드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 가볍게 하시니까 저도 이제 경쾌하게 예. 이제 비평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청래 후보로서는 아차 싶었을 거예요.
아차 싶었을 거예요. 네. 아 내가 진짜 이제 확실한 반명이구나.
아니 예전에 얼마나 유시민을 괴롭혔습니까? 정청래 예. 씨가. 어? 정청래 씨가 뭐 화해는 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고도의 복수를 하고 있는
그럼요.
거예요. 예, 정청래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전 대표는 유시민 작가의 그 코멘트에 대해서 노 코멘트라고 했거든요.
네.
아까
아,
처음에
정말.
예.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중립을 지켜야 되는 발언이 아닌데 노 코멘트라고 했어요.
네.
그거는 웃겨서 간다는 얘기죠. 네. 한마디로 그, 뭐 말하면 반명이구나.
그 노 코멘트라고 했을 때는 이 발언이 나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아무런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판단이 서죠.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비판하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아니 그래야 되잖아요.
딴고다 공원에서 네. 딴고다 공원에서 이제 할아버지들께서 비판을 하실 테고 네. 그럼 이제 표가 떨어질 테고 네. 그렇다고 뭐 맞다 이렇게 하자니 저는 반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적당히 뭉개려고
했어요. 노 코멘트가 결국 반명 선언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거기서 어떻게 그 아니 심지어는 그 저 사람이 그 어느 편인지 애매하다 싶은 분들까지 막 유시민을 비판 공격하는 마당에 청청내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는 이 침묵은 동조 아닙니까? 이게.
동조죠. 대통령이 철저하게 실패할 거라면서요. 네.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라면서요. 네. 검찰 개혁 관련해서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 이 단물은 자기가 취하고 그냥 칭찬받을 일은 자기가 하고 욕먹을 일은 다 부하한테 내모는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으로 거짓말을 해놨잖아요. 대통령 네. 다 생중계해서 본인이 다 하고 계시는데 네. 그리고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실패할 거라면서요. 정치적인 예. 기획이 예. 그것도 참혹한 실패로 갈 거라면서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한마디만 붙여놓는다고 이게 중립을 취해도 되는 말이 되나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모든 언론이 다 저주했다고 이렇게 예. 판단해요. 예.
매우 네. 부적절한 말이었는데 이걸 노코멘트하면 대통령이 지킬 거라면서요. 본인이 끝까지 지킬 거라면서요. 대통령 지킬 건 정청래밖에 없다면서요. 근데 저런 말에도 반박을 안 하고 안 지켜주고 자기 이익 때문에 저렇게 하는데 대통령 지킬 거라는 말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네. 논리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유시민 파문이 전당대회에 미칠 여파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정청래 대표.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저도
정청래가 안 되는 거는 이미 확정된 어떤 결과다. 저는 예.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 다른데 이제 방송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동안 평론이라는 게 너무 과잉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이를테면 음악 평론가가 아무리 뛰어나도 뭐 BTS나 비틀즈보다 위대해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네. 문학 평론가가 아무리 통찰력이 좋아도 한강의 의도까지 자기가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예.
한강 작품은 한강이 만드는 거지 평론가의 평가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경제평론가가 아무리 해안이 있고 식견이 뛰어나도 그 경제평론이 경제 자체를 뒤흔들지 못해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경제평론가가 위험하다라고 하거나 우리 경제가 매우 허약하다라고 판단하겠죠. 근데 유독 정치 평론만 그렇지 않아요. 역전돼 있어요. 정치 평론이 정치를 막 흔들어요. 유시민은 정치 평론가잖아요.
네.
김어준은 정치 유튜버잖아요.
네.
근데 왜 정치 유튜버나 정치 평론가가 정치를 흔드냐는 얘기죠. 정치 평론은 저처럼 소위 여기 욕해도 되나요? 좆밥이어야 하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뭐 나 같은 애들 어디 막 방송 막 열 몇 개씩 실시키 돌아다니면서 막 같은 얘기 또 하고 뭘 들은 게 있어 이렇게 하던데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좆밥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KBS 보는 사람이 SBS 안 볼 수 있으니까 네. 같은 얘기 그냥 하는 거고
예.
뭐 돌아다니면서 그냥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정치적 상황에 대한 해석의 틀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우리 BTS나 비틀즈 듣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더 풍성하게 들으려고 음악평론가의 평론을 듣는 것처럼
네.
우리 정치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정치평론은 어떻게 합니까? 개입해요. 모든 책임은 정치가 지는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정치평론이 정책을 결정하려고 들고 네. 정치의 방향을 확정하려고 들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 예. 평론대로 안 하면은 대통령을 흔들려고 들고 어느 평론이 그렇게 하나요? 경제평론도 음악평론도 문학평론도 어떤 평론도 그렇게 할지 못하고 그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럼요.
근데 정치평론만 단지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뉴미디어가 생기면서 본인들이 딴지 게시판에 듣고 싶은 말 해주면은 후원금도 주고 이를테면 슈퍼챗도 주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또 그 김어준 총수는 그 돈 안 열어놨다고 주장하겠지만 본질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가치에 비해 과도한 어떤 부를 가져가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 책임도 안 지면서 저렇게 흔들리다가 자기들 장사 안 될 것 같으면은 막 그러는데 전 이번 기회에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도 충분히 깎이고 김어준 총수의 그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도 충분히 네. 깎여서 그거 좋아하는 분들끼리 그냥 소비하면 되지
네.
자꾸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서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투사연하는 이런 게 사라질 거다. 이런 긍정적으로 봅니다.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유튜버도 뭐 당연히 김민을 네. 포함해서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아니 뭐 그 누구도 현실 정치에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네.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 이 교훈이 분명히 샀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대통령은 까도 된다고 하면서 대통령을 평론하는 평론가를 까지 말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예.
평론가라는 건 그냥 평론가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투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무슨 대단한 사상가도 아니고요.
네.
하나의 현안, 하나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견해를 풀어주는 저 같은 조밥들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들을 만한 얘기를 하거나 일관성이 있거나 뭐 하면은 사실관계를 꼼꼼히 체크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거죠. 문화평론가, 음악평론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도한 영향력이 해체되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나간 흐름을 좀 살펴보면 유시민이 그 다스베이다 가서도 매불쇼에서 했던 발언을 똑같이 한 것 같은데
네, 네.
김어준은 거의 통편집을 한 것 같고
네.
그 거기 불만을 품고 매불쇼 나가서 또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고 최욱은 그것을 편집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공개된 것인데 왜 김어준은 통편집했고 최욱은 그대로 방영했을까?
글쎄 정치적 감은 김어준 씨가 훨씬 있고 방송적 감은
이거 내보냈다가는 그야말로 좆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비유하자면 김어준 씨는 이제 팬티라도 입혀서 이제 나가겠고 최욱은 팬티 벗고 돌아다니는 거 그냥 방송에 찍어서 보낸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이제 비유하자면 뭐 그래서 저는 방송적 감은 최욱 씨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감은 그래도 김어준 씨가 낫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는 되게 부적절한 발언이 확실하고 이런 여파가 생길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방송과 정치 이 오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내보냈을 경우에는 내가 더 이상 그 어떤 네. 설 자리가 없다. 환적으로 네. 완전히 쓸려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김어준은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최욱은 감히 유시민의 말씀을 누가 칼질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 마인드로 낸 것 같고
예, 예전에 럭스라는 인디 밴드가 있었습니다.
네.
럭스 앤 카우치.
예.
아, 예, 이게 막 돌아다녔잖아요.
예.
그럴 때 그거를 계속 찍고 있는 사람들은
네.
시청률을 위해서 찍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렇게 탁 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이제 빤스 입혀서 이제 내보낸 거고 뭐 이런 거죠.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저 일부 유튜버들은 이로써 그 최욱 씨는 반명 유튜버가 됐고 거기 나가는 사람들은 반명 유튜버 같은 반명 유튜버로 낙인 찍힐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네.
거기 나가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긴 한데 유시민 작가께서 한 그 일련의 얘기들은 반명 선언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그럼요.
반명 선언처럼 들렸고
아니 자기가 마지막까지 저 이재명 대통령 지키겠다는 게 이제 최욱 씨의 7월 1일 발언인데
네.
7월 15일에 유시민이 나와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불쇼를 안 보거든요. 일 때문에 봐요. 일 때문에 뭔가 이슈가 생길 게 확실하면
네.
최욱 씨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이 틀렸으면 좋겠다. 혹은
네.
유시민이 한 저 얘기를 듣고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긴 했는데.
네.
예.
근데 뭐 방송 만드는 입장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최근에 최욱 씨가 대한민국에 준 어떤 선한 이익을 생각하면 최욱 씨를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반어법적인 말씀이에요.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얼마나 우리가 저 고생했습니까?
네.
알아듣게 하려고.
네.
근데 이제 최욱 씨가 방송을 한번 세 번 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일 수가?
최강욱,
삼남매 불러가지고
그 김용민, 네. 박은정 불러가지고 네. 보안 수사권의 그 필요성을 이 세 명이
네.
그 반대의 말로서
3대 대안이라고 하죠. 보안수사권 3대 대안, 보안수사권 폐지 3대 대안, 언론에 이르자, 필사실 공표하자, 뭐 그다음에 피해자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게 하자. 그다음에 칵마에 뭐 올리자. 뭐 이렇게 딱 있잖아요.
킥스.
예. 그건 뭐 되게 순기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고의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최욱 씨 비난하지 말자고 했다가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뭐 확실히 그 뉴스 공장보다는 더 낫다. 뉴스 공장에서는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그 좀 불쾌한 방식으로 다루잖아요.
네네.
근데 최욱 씨는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언론에 이러면 된다라고 하니까 아 그건 좀 아니잖아요.
순박해. 우리 이제 최욱 씨가 순박해.
네,
그런 점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네.
아니 그 심지어는 우리 임경빈 작가도 이제 유시민에 대해서 비판에 그 어떤 어조로 평론을 하더군요.
제가 했던 얘기랑 같은 취지로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는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게 말이 되냐. 거짓말이지 않느냐. 네. 얘기하더라고요.
아, 합리적인 얘기를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다 우리는 또 이제 의식을 그 또 뭐가 옳고 그런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추미애 경기도지사 그분이 또 그냥 검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제가 참다 못해서 어제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아, 달았습니까?
네. 네. 뭐라고 했느냐. 제발 경기도지사 업무에 도정에 좀 전념하시라.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 도민의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거 약간 토템 같아요.
토템?
네, 아, 검찰개혁이라는 게
그냥 종교적 제의 같은.
그러니까 합리적이 제도를 놓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토템을 놓고 지내는 제사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검찰개혁은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께서 대표할 때 검찰청 폐지가 통과되고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기로 확정이 되었을 때 정청래 대표께서 봉하마을에 직접 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묘지에서 참배하면서 했던 워딩이 뭐였냐면 찾아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님께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검찰개혁 완수했다는 맞아요. 것을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완수했다며요. 아니 계속 이런 식이에요. 뭔가를 하나 끝내놓으면은 뭐 하나 들고 나와서 검찰개혁 다 부르라고 하고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뭐 저 최강욱이니 뭐 김용민이니 박은정이니 다 이번에 보안 수사권이 폐지 안 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완전 바라고 있을 걸요.
예.
그게 폐지돼서 검찰개혁이 불가역적으로 끝났다고 하는 즉시 국회 내에서 존재 가치가 사라지니까요.
또 이제 뒷감당은 본인들이 다 해야 하니까. 예. 자 그래서 제발 좀 이분들이 역사의 전면에서 이제 서서 뭐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실은 책임 없이 그냥 질러대는 것일 뿐이다.
그분들은 이렇게. 지금 대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촉법 용역 저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의 공격에 맞서 싸우거나 검찰주의자들의 반격에 자기들이 지금 전선을 치고 있다고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은 국민들이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입장이나 의견이 다른 이재명 정부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네.
김용민 PD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들이랑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유권자랑 싸우고 계세요.
네.
장윤기 사건을 바라보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수많은 20, 30대 여성들 그리고 그 20, 30대 여성들을 가족으로 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그 김어준 씨가 장윤기 이런 사건 1년에도 몇 번씩 나오는데 와, 왜 이렇게
야, 난 참 그 얘기 듣고 뭐 미쳤구나 이것들은 완전히
네. 어? 미친 거지 그거는 사실은 왜냐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어떤 뉴스 하나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온 세상이 다 파괴되는 일이에요.
아유 평생 응어리를 안고 살아야 할 일인데 이게
우리가 검찰권이나 국가의 사정권 재판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아홉 명의 그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요.
삼심죄를 두는 것도 그죠?
예, 예.
그럼 마찬가지인 거죠. 경찰이 검찰이 아무리 밉고 그러더라도 경찰이 9명의 범죄자를 잡더라도 한 명을 놓쳐서 이 사람의 우주를 파괴시키는 건 곤란하니 그문을 촘촘하게 하자고 우리가 보안수사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보안수사권 폐지를 했을 때는 그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쪽에서 대안을 갖고 와야 되는 거지.
네.
이런 사건은 1년에 몇 번씩 나는데 검찰주의자들이 끝까지 발악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인식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국민이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돼서 그 장윤지 사건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면은 그때는 그 검사들을 다 구속시켜야 한다. 검찰 조직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아니 뭐 공수처만 만들면 다 된다면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수완박만 하면 다 된다면서. 그래서 쥐들 원하는 대로 법 통과시켰더니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이번엔 또 보안수사권 갖고 그래. 아니 몇 번을 더 속아야 우리가
그 수사기소권 분리해 놓으면은 앞으로 그 뭐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가했던 그런 일은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원천적으로 사라질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속이잖아요. 아니에요. 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보안수사권까지 다 박탈을 해버려도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제가 진짜 간단한 방법을 알아요. 보안수사권이 폐지돼. 그러니까 경찰이 장윤기 사건 관련한 이런 것들 대안 마련을 안 한 상태로 그냥 후루룩 통과가 돼요. 그리고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면 언론 플레이를 해요.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총선 의석수를 줄여요. 총선 의석수를 줄인 걸 기반으로 정권을 저쪽에서 가져가요. 그리고 난 뒤 정치보복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경찰, 중수청, 공소청, 공수처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표적수사, 별건수사 돼요. 아니, 그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권을 빼앗기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롤백이 되는 거예요.
네, 다 롤백이에요.
아이고, 정말 이 우리가 바보가 더 이상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래도 뭐 최강욱, 김용민, 박은정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아, 그래, 개혁을 위한 의인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달리 보실 필요도 있겠다.
네.
사람이 좀 맛이 가면은 달리 볼 필요가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뜨거운 투사만 너무 찾지 마시고요. 좀 냉정하게 정책을 논의하는 실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더 필요한 순간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원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오마이TV로 네.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보내드려야 합니다. 아유, 하여튼 오늘 아침에도 무겁고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크기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어온 야채수.
지금처럼 습하고 더운 여름 이거 꼭 챙기셔야 합니다. 바로 늘온 야채수입니다. 자, 3차 물량이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주문 폭주로 준비된 수량이 전량 완판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다음 추출 물량을 선점하시는 긴급 예약 판매로 전환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비앙급 미네랄을 품은 경도 200 이상의 제주 용암 해수에 100% 유기농 야채를 진하게 우려냈습니다. 솔직히 단순히 비싼 프리미엄 생수 사 드시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야채에 살아있는 영양까지 모두 챙기는 것이니까요. 먼저 받아보신 분들의 후기가 증명합니다. 아침이 다르다. 변비까지 싹 사라졌다라면서 드셔보신 분들이 먼저 알아보시고 수십 팩씩 쟁여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는데도 물량이 모자랄 지경이라고 하는군요. 아침마다 습관처럼 마시는 5천 원짜리 아이스커피 그거 딱 한 잔만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단 1,800원이면 속 편하고 활기찬 하루가 보장됩니다. 비싼 여름 보약 대신에 훨씬 가볍게 매일 건강을 챙기시는 겁니다. 7월 20일부터 오늘부터군요. 순차 출고될 4차 물량 또한 지금 예약하지 않으시면 언제 마감될지 모른다고 하는군요. 화면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즉시 아래 링크를 누르셔서 예약 순서부터 확보하시고요. 운전 중이신 분들은 느론 야채수 다섯 글자만 기억하셨다가 차 멈추자마자 바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일 경남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화와 분향에 이어 묵념을 마친 정 대표는 감정이 북받친 듯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립니다. 손으로 두 눈가를 훔치며 감정을 추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정 대표의 봉하마을 방문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행보는 일련의 과정이 17년 전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상기하며 당의 오랜 과제였던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노짱님, 노사모 회원 아이디 사리비 정청래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어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다며 더 단단해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길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끝내 그 길을 걸어온 검찰개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같은 언어는 아니죠.
곽상원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건 본인이 검찰에 피해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권으로 상징되는 수사 권력으로 인해서 많은 정치적 폐해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수사 권력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지 말자고 하는 것이지 본인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죠. 근데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떤 정치적 주장 그리고 어떤 정치적 개혁안에 찬성하면 마치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따르는 것이고 거기서 반대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배신자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내일 곽상원 의원과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요즘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답답함을 넘어서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검찰 보안수사권 피지 문제를 지켜보고 있으면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일상적 감각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 사회를 극심한 진영 대립으로 몰아넣었던 조국 사태의 데자뷰를 느낀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논리는 완벽하다고 확신하지만 정작 평범한 국민이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묻는지 들으려 하지 않는 모습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 채 자신들만의 언어와 확신 속에 갇힌 정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봉하마을 묘소를 찾아서 눈물을 흘리고 검찰 권력에 의해 고통받았던 그분의 삶을 되새깁니다. 노 전 대통령이 당시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검찰개혁이 과거의 원한을 갚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사적 복수의 무대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의 권리와 미래의 제도를 설계하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하지요. 보안수사권이 사라진 뒤 우리 가족이 범죄 피해를 입으면 부실한 초기 수사를 누가 바로잡습니까? 경찰이 놓친 증거나 법리를 다시 살펴볼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까? 검찰의 권한을 줄인 뒤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검찰개혁에 반대하느냐라고 되묻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논점 회피입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눈물을 정치적 정당성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새 제도가 더 안전하고 공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 가운데 하나로 민주적 반응성을 꼽습니다. 시민이 요구를 보내면 정당과 정부가 이를 듣고 정책을 조정하거나 최소한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거에서 표를 얻었다는 이유로 임기 동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 권력을 위임했지만 백지수표를 건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언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아무런 대안 없이 폐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중단이 아닙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정치적 수사는 통제하되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까지 약화시키는 일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수사 역량의 유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표가 아닙니다. 정치학의 중위 투표자 정의는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정당이 극단적 지지층만이 아니라 유권자 분포의 가운데에 있는 시민, 즉 평균적인 유권자의 판단을 중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현실 정치가 수학 공식처럼 움직이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극단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정당이 중도층과 무당층의 신뢰를 잃고 선거에서 고립된다는 점만은 수많은 정치적 경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와 몇몇 영향력 있는 방송의 반응을 대한민국 전체의 민심으로 착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모르지 않으시겠죠? 딴지입니다. 몇몇 영향력 있는 방송인 김어준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의 확신을 강화하는 현상,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에코 챔버, 즉 반향실 효과라고 부르지요. 자기 편의 주장만 계속 듣다 보면 소수의 격렬한 환호가 국민 다수의 동의처럼 느껴집니다. 반대 의견은 모두 적대 세력의 선동으로 보이고 우려를 제기하는 같은 편조차 배신자로 낙인 찍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의 감정을 대리하는 조직으로 전락합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받는 박수는 달콤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게시판의 추천 수와 실제 선거의 표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특정 스피커의 조회수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역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정권을 상대편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패한 뒤에도 자신의 오류를 성찰하기보다는 음모론, 나아가 부정선거론으로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론이 불거지면 먼 산 쳐다보죠, 이 자들은. 네, 절대 뒷감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 민심은 여론조사 숫자를 무조건 숭배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대중의 판단도 때로는 틀릴 수 있고 개혁은 일시적인 반대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치는 단순히 여론을 추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국민을 설득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여론대로 따라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설득과 무시는 다릅니다. 지도력과 독선도 다릅니다.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민주적 지도력입니다. 반대로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자신들만이 정의롭다고 믿으며 밀어붙이는 것은 독선입니다. 제발 평균 민심, 평균 민심을 존중합시다. 평범한 국민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범죄 피해자가 호소할 통로마저 사라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개혁의 명분과 시민의 안전이 함께 보장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정치가 마땅히 귀 기울여야 할 평균적인 요구입니다. 이 민심을 외면하고 조롱하는 정당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냉혹하지만 피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법칙입니다. 조국을 그렇게 옹호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특정 정치인이나 선동적 스피커는 정당이 패배해도 조회수를 올리고 영향력을 유지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평범한 시민이 치르게 돼 있습니다. 무능하고 위험한 세력에게 다시 권력이 넘어간다면 그 피해는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 전체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살아남고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중심을 잡으려면 특정 커뮤니티의 환호가 아니라 국민 다수가 서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도 누가 더 강경한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국민의 불안을 경청하고 개혁과 상식 사이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평균 민심을 잃은 정치는 선거만 지는 게 아닙니다. 정당의 존재 이유와 민주적 정당성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김용민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낮 2시, 네, 오늘부터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뉴잼스가 방송됩니다. 자, 오늘 김묘성, 신인규 그리고 이석현 세 분과 함께하는 뉴잼스 낮 2시부터 방송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